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가 30일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최대 180억 호주 달러, 미화로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도 캔버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남태평양에 떨어진 사실을 중요한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투자계획의 목적은 탄약 공급을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콘로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 2029년부터 다연장 유도 로켓 시스템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콘로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 밖에서 최초로 해당 미사일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됩니다. 이 시설은 빅토리아주나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 위치할 예정이고 호주 정부는 연간 미사일 4천 개 생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목표 수치는 현재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콘로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물량은 또한 호주 방위군 수요의 10배가 넘는 물량으로 당국은 자국군 배치 외에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와 계약을 맺고 곡사포에 주로 사용되는 M795 포탄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호주는 연간 포탄 10만 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2020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탄약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에서 방산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의 투자 확대 계획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 독일의 라인메탈이 공동 소유한 퀸즐랜드의 새로운 공장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포탄을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한국, 노르웨이의 방산 기업들도 호주의 방산 시설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가운데 최연소이자 최초의 민간인 여성을 태운 선저우 19호가 30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유인 우주 비행공정 판공실은 이날 오전 4시 27분 수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9호를 창정 2F 로켓에 실어 티엔궁 우주정거장을 향해 쏘아올렸습니다. 약 10분 뒤에 선저우 19호는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우주정거장과 자율 고속 도킹에 성공해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들과 만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온라인 중계했습니다. 선저우 19호에 탑승한 사람들은 차이 쉬저 사령관과 숭링둥, 왕하오쩌 씨 등 3명입니다. 차이 사령관을 제외한 두 사람은 1990년생입니다. 중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연소 우주비행사들이 우주공간에 이번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관영 매체들은 해설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주링허우가 우주로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링허우는 1990년대 출생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화통신은 선저우 19호와 18호 우주비행사들이 이날 만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70년대생, 80년대생, 그리고 90년대생 우주비행사들이 텐궁에 모두 모여서 중국 우주 역사상 다섯 번째 우주상봉을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두 나라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을 확인했다고 태평양 함대가 30일 밝혔습니다. 함대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스티븐 퀼러 사령관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방한한 사실을 밝히고 70년 넘도록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해온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29일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최소 9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가자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북부 베이트 라히야 소재 주거용 건물에 가해진 공습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며 북한군이 일종의 보병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쥐스팅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연이어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와 관련해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군이 일종의 보병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규모 병력 파병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앞서 강조했듯 우리는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만 명의 군인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병력을 증강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s we highlighted earlier this week, we believe that the DPRK has sent approximately 10,000 soldiers in total to train in eastern Russia and that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 약 2천 명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고 적은 수의 병력은 이미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들 병력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전투 지원 작전에 배치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계속 우려한다며 우리는 계속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외 다른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국의 무기가 북한군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다른 국제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와 역량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역량이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I would highlight that the weapons and capabiliti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have provided to Ukraine.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국경 너머 혹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전투에 북한 병력을 투입하거나 적어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전투 작전을 지원할 의도가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파병을 계기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강조했듯이 이는 최전선에 배치한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certainly something that we're taking a closer look at in terms of, you know, what is the quid pro quo here between KJU and
이어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상당한 사상자를 냈다고 강조한 뒤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군대의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사안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전략 무기를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즉답 대신 이번 관계에서 북한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지켜볼 사안이라며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어떤 병력을 파병했는지 미국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일종의 보병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연이어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저녁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러 군사밀착의 이해관계자인 한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소통하자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보와 전문 지식의 교환을 강화하고 긴장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전략과 대응 대책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최고위층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접촉을 강화하고 공동 파트너를 협력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의 틀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곧 대표단을 교환해 행동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얘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계획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과 소통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북러 군사밀착의 이해관계자라고 규정한 대목에서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에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며 한 우크라이나 정상 간 직접 소통은 공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의 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기부터가 양국 공조의 시작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 우크라이나 정상 간 대화 내용의 수위가 높다며 이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파병이라는 1차 레드라인에 이어 전투 참여라는 2차 레드라인까지 뚫릴 수 있는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아직 북한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심층 분석이 우선 필요하고 향후 있을 미국 등 서방과의 조율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중구난방 정보가 좀 모아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한미 간의 조율도 있을 수 있고 서방과의 조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 내부의 NS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양국 특사 파견을 통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 결정 시점에 대해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할 레드라인에 대해선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155mm 포탄 지원 검토설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틀린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가진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리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 규모는 최소 1만 1,000명 이상으로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몇 군데로 나누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사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침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미국 CNN 방송은 29일 두 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8일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의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비영리단체 블루 옐로의 대표 요나스 오만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지난 25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충돌했고 이 전투에서 북한 사람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를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침투했다면 그나마 북러 조약에 근거를 둔 파병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라며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로 가는 거는 그나마 명분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니.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도 이제 결국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도네츠크로 가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현재 풍계리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이고 3번 경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다음 달 미국 대선 전후로 내다봤습니다. 양욱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미 대선과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전략 도발 셈법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새 과시 차원에서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북한의 우선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완전한 그 동맹으로 올가매는 것. 이게 지금 북한의 제일 우선순위일 거예요. 어설프게 미국과 무슨 뭐 협상을 한다거나 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러 관계에 대해 혈맹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 첨단 군사 기술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무기 혹은 관련 물자와 연관된 북한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 혹은 그외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도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무기 금수 조치 위반과 더불어 결의 17185와 1874호, 2270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제재 위반 감시를 목적으로 출범시킨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MSMT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조치 이행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공개 보고를 위한 장치이며 제재 부과 장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그러한 역량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북한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이 국제화됐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이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9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전쟁이 국제화되고 두 국가 국경을 넘어 확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군인 3천 명이 전투 지역 근처의 러시아 훈련장에 배치됐으며 이 규모가 1만 2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정보 및 전문 지식 교류를 강화하고 고위급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태 확대에 대응한 행동 전략과 대응 조치 목록을 개발하고 상호 협력 파트너의 관여에 동의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대표단을 상호 파견해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8일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에 약 1만 명의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ent around 10,000 total soldiers to train in eastern Russia.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미 지난 몇주 사이 일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도 지난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이번 대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인 미국 대북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접근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은 VOA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ith President Harris, you'll have a stronger international committee response to what North Korea is doing.
특히 UN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추가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는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더 도발적일 수 있는 북한의 특정 활동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중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유엔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화당의 타미 튜어빌 상원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But I do think he'll start a dialogue with North Korea, with China, with Russia, people over in the Middle East.
튜어빌 의원은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들과도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믿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가라며 그는 상대가 누구든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재임 4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중간 단계의 군축 조치가 힘을 받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최대 압박 정책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1기 대북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던 코리 가드너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은 VOA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최대 압박 정책을 강력히 집행하고 북한 정권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eah, look, I think you'll see the same aspect of tough enforcement of our maximum pressure doctrine and the insistence on the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가드너 전 의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런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VOA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해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I think it's a possibility. I know I've said in the past that denuclearization is the goal, but that's not the first step. That's the last step.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본다며 우리는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돼야 하지만 중간 단계의 군비 통제 조치가 더 많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중점 사항과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의 공동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비롯한 안보 동맹 심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 위기에선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냉전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오랜 기간 이어져온 동맹 간 공동 방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한국이 지난 수년간 보여준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등 역내 다자 간 협력 심화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둔 한국과의 양자 안보 동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라온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Now I think you'll see Vice President Harris or a future President Harris build on the success of President Biden's policy.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강경 대응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라우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가 역내에서 맺고 있는 다양한 동맹을 계속 구축하는 한편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기 위해 역내 군사력을 계속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future President Harris will continue to build on the multi-alliances that we have.
가드너 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공급망 재배치와 경제적 자립 강화에 집중하며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위기는 공급망을 옮기고 중국과의 도전에 대비해 우리 경제를 준비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But I do think a Trump administration would do more to focus on moving supply chains away.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등 경제적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가드너 전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 간 연대 심화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의회는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VOA에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적국들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전쟁기계와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란을 후원함으로써 전 세계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 대선 결과가 미중 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대행을 지낸 컨트리맨 이사장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한일 3국 공조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지도자협회 운영위원회 컨트리맨 이사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강조하는 대로 젊은 수장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Let me first say that although I've had many jobs and many affiliations
먼저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미국을 위한 국가 안보 지도자 협회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그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들의 지도자들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과 더 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연애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최고위급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과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주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북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가 빠졌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 홈페이지 새로운 앞길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까요? 아니면 위협 감소에 우선 초점을 맞출까요?
I think everyone that I know of has the goal of seeing North Korea denuclearized without nuclear weapons.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없이 비핵화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이며 포기해서도 안 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 감소는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문장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는 논의를 북한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레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난 3월 비핵화 중간 단계를 언급했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 위협 감소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나요?
You could pursue denuclearization, but it would be a fantasy to think you jump all the way to zero, no nuclear weapons.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핵무기가 전혀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신을 강력한 후보로 내세우려는 대선 정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합의가 있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강경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가 없는 선거 이후 상황에서 더 나은 질문입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Russia's actions in inviting North Korean troops onto its territory.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영토로 끌어들인 것은 2년 반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나선 이후 취한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대응은 러시아가 점점 더 북한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문명화된 세계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강력한 3국 공조를 이어갈까요?
That's an easy question. The answer is yes. Unlike Donald Trump,
Vice President Harris believe?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동맹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3국 간 협력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한국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물론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의 수준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덜 헌신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닙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분담금 관련 합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Again, I can't speak authoritatively, but my expectation is yes, that we have firm...
제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수도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동맹의 형태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수사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확장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까요? 한국에서는 확장 억제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핵 우산의 실행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까요?
Well, it's an extraordinarily complex question. And nobody should be surprised if there is some vagueness. One of the key features.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핵 억제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은 미한 국방 관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비상 계획을 세우고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물론 미국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을 현실입니다. 요컨대 저는 미한 간 확장 억제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리스 정부하에서도 미국은 동맹국, 경쟁국, 적국을 막론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떠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중국과의 경쟁에서 해리스 부통령 전략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It is the most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21st century tha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인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적대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우리 또는 동맹국의 국익을 위협하거나 태평양 지역의 영토적 현상 변경을 추구할 때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양국 간에는 경제적 경쟁도 있습니다. 중국이 정책을 바꿔 세계무역기구의 국제규칙을 준수하기 시작하고 상업과 산업 스파이 행위와 덤핑 관행을 종식한다면 미중 경제관계는 매우 조화롭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경쟁의 핵심 부분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주요 신흥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냈으며 해리스가 이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도전과 팬데믹 대비, 위험 감소, 그리고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간의 새로운 3자 핵군비 경쟁을 피하는 방법 등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하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대행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정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통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셀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북한의 전례 없는 자가 고립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precedented self-isolation has further aggravated
셀몬 보고관은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기간 동안 시행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셀먼 보고관은 이어 북한 당국이 가혹한 법과 사형 집행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4년 반이 지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인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 접근과 배상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셀먼 보고관은 또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과 탈북민 강제 송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인권법은 강제 실종자들의 가족도 피해자로 간주한다고 상기했습니다.
It has caused immense suffering. Not knowing the fate or whereabout of a loved one causes anguish.
강제 실종으로 인해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이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고문과 맞먹는 수준의 고통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과 제3국에 정착하기까지 탈북민들은 충격적인 여정을 견뎌내는데 이런 이들이 강제 송환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제3국에 정착하더라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셀먼 보고관은 강제 실종 및 강제 송환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대한 주요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지만 북한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3국가들도 행동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encourage states with victims residing within their jurisdictions to fulfill their right to reparation.
셀먼 보고관은 이 제안은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유엔도 이들 피해자들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및 심리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날 대화에서 미국의 조앤 플레이스티드 주 유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사는 북한의 인권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stematic repression allows the Kim regime to continue to develop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numerous security
concerns. 북한 정권은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통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더욱더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대규모 동원, 자원 전용, 강제 노동 여건 아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주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티디드 대사는 북한 정권의 고립은 북한이 전 세계에 초래하는 위험 및 위협에 국제사회가 대처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포함해 어떤 문제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진 주 유엔 한국 차석 대사는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Respect, my government wishes to highlight the cases of six Korean nationals who are being held against their will by North Korea, including three Korean missionaries,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김차석 대사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여기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3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석방 촉구를 위해 그들의 이름을 계속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납치 피해자 억류자, 미송한 전쟁 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표는 북한의 군사화는 주민의 기본 인권을 희생시키는 억압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했습니다.
The milit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repression.
북한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징집된 군인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군수품은 제3국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자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상호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인권 유린, 강제 실종과 납치 문제 등 국제사회의 관련 지적을 모두 날조되고 거짓 정보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 대화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미국, 한국, 일본이 제기한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1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기온은 9도에서 20도, 안주와 남포 9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9도에서 18도, 수풍 7도에서 18도, 강계 5도에서 18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용현 7도에서 21도, 개성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8도에서 21도입니다. 사리원은 9도에서 20도, 신계 7도에서 2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함흥, 장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9도에서 21도, 장진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입니다. 해산은 0도에서 16도, 원산 10도에서 20도, 평강 6도에서 19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청진 9도에서 18도, 선봉 5도에서 17도, 삼지연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맑아지겠고 먼바다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역시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m, 먼바다 오전에 0.5m,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가 30일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최대 180억 호주 달러, 미화로 약 12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도 캔버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남태평양에 떨어진 사실을 중요한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의 목적은 탄약 공급을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콘로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 2029년부터 다연장 유도 로켓 시스템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콘로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 밖에서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됩니다. 이 시설은 빅토리아주나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 위치할 예정이고 호주 정부는 연간 미사일 4,000개 생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목표 수치는 현재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콘로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물량은 호주 방위군 수요의 10배가 넘는 물량으로 당국은 자국군 배치 외에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와 계약을 맺고 곡사포에 주로 사용되는 M795 포탄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호주는 연간 포탄 10만 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2020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탄약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에서 방산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의 투자 확대 계획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 독일의 라인 메탈이 공동 소유한 퀸즐랜드의 새로운 공장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포탄을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한국, 노르웨이의 방산 기업들도 호주의 방산 시설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편 콘로이 장관은 호주 해군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미국과 영국만 사용 중입니다. 호주는 미사일을 받는 대로 호바트급 구축함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토마호크의 사거리는 2,500km 이상으로 현재 호주 해군의 역량보다 10배 증가하게 됩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가운데 최연소이자 최초의 민간인 여성을 태운 선저우 19호가 30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유인 우주비행 공정 판공실은 이날 오전 4시 27분 간수성의 주취한 위성발사센터에서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9호를 장청 EF 로켓에 실어 티엔궁 우주정거장을 향해 쏘아올렸습니다. 약 10분 뒤에 선저우 19호는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우주정거장과 자율 고속 도킹에 성공해 임무 수행 중이던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들과 만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온라인 중계했습니다. 선저우 19호 탑승자는 차이 쉬저 사령관과 숭링둥, 왕하오쩌 씨 등 3명입니다. 차이 사령관을 제외한 두 사람은 1990년생입니다. 중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연소 우주비행사들이 우주공간에 도달한 것이라고 관영 매체들은 해설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주링허우가 우주로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링허우는 1990년대 출생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화통신은 선저우 19호와 18호 우주비행사들이 이날 만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우주비행사들이 모두 텐궁에 모여 중국 역사상 다섯 번째 우주상봉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저우 19호 탑승자 왕 씨는 중국 유일의 여성 우주 엔지니어입니다. 또한 유인 우주선 발사 사업에 참가한 세 번째 중국 여성입니다. 앞선 두 여성은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지만 왕 씨는 민간인입니다. 이번 임무에서 주로 우주 실험과 화물 관리, 우주정거장 운영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두 나라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을 확인했다고 함대 측이 30일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쿨러 사령관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방한한 사실을 발표하고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및 안보를 강화해온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29일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최소 9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북부 베히트 라히아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가해진 공습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